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카메라 셔터 속도가 빨라야 움직이는 물체를 정확히 잡아내듯이 우리 마음도 정밀하게 들여다볼수록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복음이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5월 22일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기쁨의 메아리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갑니다. 기쁨의 메아리 오늘로 14번째 시간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구약시대의 속죄제를 어떻게 드렸는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양 한 마리씩 드렸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레위기에 나오는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는 평민이 죄를 지을 때 죄를 속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리고 또 한 민족의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대속죄일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야기한 속죄제와 뭐가 다른가요?
이 성경은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이 모든 것을 그림자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에는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하나에 양 한 마리씩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레위기 16장에는 대속죄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속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속죄는 1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죄를 속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레위기 16장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오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염소 두 마리를 대제사장이 온 백성 앞에 둡니다. 그래서 그 온 백성의 죄를 염소 두 마리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의 염소는 잡고 한 마리의 염소는 멀리 광야로 내보냅니다. 이 아사셀이라고 해서 내어보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멀리 무인 지경으로 내보내서 거기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의미는 뭐냐면 원래 모든 사람이 다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죄를 넘겨야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대제사장이 모든 사람의 대표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모든 백성의 죄를 염소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의 염소는 죽이지만 또 한 마리의 염소는 우리의 죄를 담당한 염소가 되어서 멀리 무인지경으로 그 염소를 내어보낸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내 죄를 담당한 염소가 우리 시야에서 이렇게 사라질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 내 죄가 나에게서 멀리 사라지고 있구나 하는 이런 시각적인 효과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염소의 피를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성소에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화목을 이루는 속죄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대속죄제의 염소 또한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군요.
그렇죠. 이 모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에는 예수님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 제사는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레위기 16장에서 분명히 뭘 알 수 있냐면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해서 염소에게 죄를 넘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넘겨받는 것을 미리 그림자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3장에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 마태복음 3장에는 놀라운 사건이 하나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가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깜짝 놀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죄인들에게 그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그가 깜짝 놀라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의가 필요합니다.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의로움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의를 이루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 의로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때 요한이 그것을 허락했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늘이 닫혀 있었단 말이죠. 왜 닫혀 있었냐면 죄라는 것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의 장벽이 막아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문을 닫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왜 무너졌느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에게 다 넘어가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 후에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세히 나타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6절에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참이라. 그러니까 요한이 온 이유는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발견할 수 없는 사실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요한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넘겼습니다. 왜 요한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냐면 요한은 이 땅에서 율법이 세운 마지막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했고 또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마치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인류의 모든 죄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어린 염소에게 대신해서 넘겼던 것처럼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넘기는 일을 했던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세례를 베풀므로써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 열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보라 보아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요한의 이 증거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겠죠. 그런데 우린 요한의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있지 않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온전히 담당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다 넘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 죄는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다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함으로써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짊어지게 되었고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이죠.
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제사장이 양의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은 여기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와 우리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자들이죠. 그런데 그는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 우리는 양처럼 우리의 길을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의 길을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를 담당하신 분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맨 마지막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버림받을 수 없는 분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버림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시고 쇼를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버림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27장 50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진 겁니다. 원래 성소의 휘장은 높이가 5m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찢는다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겠죠.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휘장을 찢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원래 레위기 16장을 보면은 레위기서를 쭉 읽어보면은 제사장이 피를 들고 1년 1차씩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휘장을 열고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 안으로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래서 거기 속죄소 위에 피를 7번 뿌리거든요. 그때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죄를 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이 직접 대제사장으로서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자신의 피를 그분이 스스로 드시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피를 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이 되는 이 휘장을 친히 찢어버리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휘장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문이신데 여러분 문이라는 것은 양면이 있습니다. 한쪽 면은 완전히 바깥을 향하고 한쪽 면은 완전히 안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휘장이셨는데 휘장 안쪽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쪽이고 휘장 바깥쪽은 악하고 더러운 우리와 온전히 하나 된 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분이 죽으심으로서 그 휘장이 온전히 찢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이 온전히 열려져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대속죄일에 나오는 이 사실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음으로써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냥 막연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이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속죄제로 예언되어 있던 거네요.
예, 구약과 신약은 하나이고 또 말씀에 히브리서 10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그림자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씻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질병과 어두운 생각에서 벗어나 밝고 복되게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세례요한처럼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기쁨의 메아리. 지금까지 전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